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관리들이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의 핵심 배후 인물로 벨기에 국적의 압둘하미드 아바우드를 지목했습니다. 아바우드는 현재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벨기에 당국도 앞서 올해 초 경찰의 테러 공격을 가한 혐의로 아바우드를 체포하기 위해 나선 바 있습니다. 벨기에 언론들은 당시 아바우드는 모로코계 출신이며 벨기에 동부 베르비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오늘 경찰이 전국의 이슬람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150여 차례 기습작전을 벌여 10여 명을 체포하고 로켓 발사대와 소총, 방탄조끼 등 여러 무기들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스 총리는 또 당국이 일부 테러 기도들을 차단했지만 앞으로 수일이나 수주 내에 추가 테러 기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3일 파리 시내 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연쇄 테러가 발생해 129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그 뒤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무역과 에너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테러와 시리아 내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프랑스가 테러 가해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고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이 이전보다 더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중에 평양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반 총장의 방북이 반 총장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보도에 대해 밝힐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 총장의 방북 여부에 대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 방문 중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했다가 방문 직전 북한이 돌연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회의 개최 기간 중 학교와 정부기관들의 휴교와 휴무를 결정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18일과 19일은 민간 기업들도 휴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이 회의가 열리는 마닐라 정화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하철 내 노숙자들을 체포해 쉼터에 수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당국이 특히 노숙어린이 14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 미얀마 현의회 회기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최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정부와 군부가 지원하는 집권 여당에 압승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주 텐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의 역사적인 선거에 대해 축하하면서 미얀마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를 구성한 뒤 개혁을 위한 명백하고 상세한 일정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예멘인 5명을 석방해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위험 등급이 낮은 수감자들로 지난 2001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군에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뒤 10여 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인 예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멘의 내전 상황 때문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이들의 재정착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한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동북아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무기 확산과 불법 금융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 내륙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새벽 한때 그리고 밤늦게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한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측은 한국의 연합뉴스에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안에 평양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라고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반 총장의 방북이 반 총장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선 처음이고 역대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지금 밝힐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 총장의 대변인 명의로 공지를 띄워 반 총장은 남북 간 대화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항상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 총장의 방북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측의 발표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며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반 총장이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며 물밑 협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8.25 남북합의와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 그리고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협상 제의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북한이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방북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과 인권 문제를 고리로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하반기 들어서 대외관계를 관리하려는 시도 흐름, 그 연장선에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상반기만 해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다가 미한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북핵 원칙이 확고함을 확인하고 반 총장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 5월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막판에 틀어졌던 일을 지적하며 만일 반 총장 방북 협상이 다시 진행 중이라면 성사 가능성은 그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는 중에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했다가 방문 직전 북한의 돌연한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동북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회의의 선도 발언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수요와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국가 간 공동 투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 실크로드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전략들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과 물류, 에너지 연결망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공동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개발은행 ADB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와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그리고 양극화에 따른 우려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놓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의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공식회의인 업무 만찬에 참석해 지난 주말 일어난 프랑스 파리 테러와 지난달 10일 터키 앙카라 테러와 관련해 희생자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테러 자금을 규제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20여 개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정체됐던 인도 지원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59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의 오늘 18일부터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방북단은 북민협 소속 20여 개 민간단체 관계자 31명입니다. 북민협 소속 민간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에 대해 북한의 민족화훼협의회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북민협이 설립된 이후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민협 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민협 소속 단체들의 이번 방북은 남북 간 8.25 합의 이후 남북 민간 교류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들을 제외하고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은 880여 명으로 8.25 합의 이전에 비해 20배로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체됐던 남북 민간 교류가 8.25 합의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로 지난달부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북민협 단체들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받으면서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 제의에는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또 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는 남북 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려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당국 간 회담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8.25 합의 이후 북한의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 접촉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당대회 준비 및 새로운 대남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런 좀 심사 숙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 지나야지 북한이 당국자 회담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서지 않을까.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판을 그리려고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북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무기 확산과 불법 금융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부와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 한 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은 김 대사 외에 리종철, 김광혁, 황수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이들과 기관 한 곳 모두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김석철 대사가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미얀마 국방 관련 인사들 간의 접촉을 주선하고 이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나열했습니다. 또 김광혁은 조선광업개발회사 관리로 미얀마에 주재하면서 김석철 대사 그리고 평양에 있는 이 회사 관리 리종철과 함께 일을 해왔고 이집트에 주재하는 황수만 역시 이 회사를 위해 물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망을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조달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과 노동당 관리, 부처, 대행기관, 단체 등을 겨냥한 미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13687호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서명한 새 대북제재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대상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 대행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확산과 관련한 국제법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포 구역이 상당히 넓은 만큼 사거리 중거리 이상인 노동 미사일 정도 수준의 미사일이 발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와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공보실장입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전 실장은 이어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원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하지만 북한이 아직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해상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선포된 해상 구역이 상당히 넓은 만큼 노동 미사일이나 신형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항해 금지 구역 선포의 넓이가 아주 큰 것으로 봐서 중거리 이상의 사정거리의 미사일, 즉 그 노동 미사일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요격이나 뭔가가 좀 어려운 최신 탄도비행 발사 실험 정도를 염두에 둔 항행금지구역이다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함경남도 심포조선소 부두에 설치된 해상발사대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심포조선소에 SLBM 발사용 수직 발사대를 세우고 그 위에 발사 지원용 상부 구조물을 세운 게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지난 8월 지뢰 포격 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함대함 미사일이나 신형 300mm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했지만 실제로 발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은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비서가 되고 헌법 개정과 시장 경제의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최하고 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대회 개최를 발표하자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일제히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대로 당사회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내년에 열리는 당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의 노선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지도기구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게 아직은 그 당국가 지배 체제를 갖추고 당이 국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사회주의의 어떤 기존 사회주의 커브점을 찍고 새로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명분 쌓기만 하느냐 하는 상당히 주목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당대회를 통해 통치 인형과 노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정해왔습니다. 1946년에 열린 1차부터 4차 대회까지는 통상적인 당대회에 해당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는 당 규약을 개정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열린 5차 당대회를 계기로 노동당의 성격은 크게 변합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새로운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으로 정적을 제거한 김일성 주석이 유일 영도 체계를 본격화한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주체 사상을 모든 생활화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김일성주의로 바뀌는 그런 당대회가 제5차 당대회죠.
1980년에 열린 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 구도를 다진 행사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대회를 통해 서열 4위에 해당되는 상무위원과 비서국 비서 그리고 중앙군사위원 등 고위 직책에 올랐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후계자 역할을 해온 김정일이지만 당대회를 통해 부자 세습을 공식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회는 36년이라는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라는 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1979년에 등설평이가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개혁 개방으로 가고요. 1989년에 가면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에 가면은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가 전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10년 9월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제회를 소집했습니다. 당대회 대신 임시 전당대회 격인 당 대표제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당 대표제회를 통해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에 4차 당 대표제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제1비서, 정치국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위를 얻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이방과 우리 군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른바 성군 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혔습니다. 2013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했던 정치국 회의를 부활시켜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당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운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국내 정치, 경제, 군사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 안정화된다 토대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 그 당대회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노선, 조직 인선 이걸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을 선포하겠다 뭐 그런 전략 도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당 제1비서에 머물러 있는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 총비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김정일은 이제 97년도에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바로 총비서가 됐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 총비서가 못 되고 뭐 제1비서로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하자면 격이 떨어지고 무게감이 훨씬 줄어드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번 아마 7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로 등극할 가능성을 저는 높이 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고 당정군의 대대적인 기구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규약뿐만 아니고 당에서 그 정책이 결정되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그 내각의 움직임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를 규정하는 헌법 자체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무슨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전속될 것인지 아닌 안 될 것인지도 이번 그 당대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안찬일 소장은 장마당과 사유재산 인정 등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노동당은 명줄을 쥐고 있고 장마당은 이제 밥줄을 쥐고 있는데 이 두 줄기를 이제 잘 꼬아서 7차 당대회 때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를 내놓느냐. 과연 김정은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 밖에 내년 당대회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령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4, 50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서울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지난 주말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공연과 음식을 함께 즐기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여고생들의 노래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잠실 여자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잠실여고와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 등 3개 학교가 함께 송파구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초청에 공연도 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눈 행사인데요.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백강규 교감 선생님에게 들어봤습니다.
탈북자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 마당이에요. 탈북 가족이 학생들, 부모님 해가지고 한 170여 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 저희 학교, 저희가 학교법인 서울학원 관내 일신여중, 일신여상, 잠실여고 세 개 학교가 있는데 세 개 학교 학생과 탈북한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까지 같이 미래의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지금부터 함께 어울림의 어떤 미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3회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는 다 어울림 마당으로 탈북 청소년과 3개 학교 학생들의 결연 그리고 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환영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물놀이와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함께하는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탈북민과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실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난영입니다. 입학할 때 교감 선생님한테 들었죠. 이렇게 많이 분들이 참여해 주실 줄 몰랐는데 오셔서 되게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고 저희 학생들한테나 탈북자분들한테나 되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요. 흔한 일이 아니니까 이런 걸 통해서 탈북민들도 볼 수 있고 탈북민들도 이걸 통해서 남한 분들과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나 탈북자분들에게나 두 방향에게 모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잠실여고에 재학 중인 1학년 박채환입니다.
되게 처음 하는 행사라 되게 새롭기도 한데 이렇게 탈북민들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저도 처음 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게 새롭고 뜻깊은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많은 고생을 겪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기들도 되게 생각보다 정말 많고 그래서 정말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은 탈북민 가족 장기자랑 등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는데요. 함께한 탈북민들은 이 행사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한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애들 키우며 보니까 그냥 학교 생활하는 그 모습을 배울 점을 또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애들이 씩씩하게 저게 춤이랑 추고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무서울 텐데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실수 한 번 안 하고 잘 해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참 좋지요. 네. 이런 데 와서 먹고 놀고 또 학생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를 구원해주고 네. 얼마나 기뻐요. 학생, 어른 어울려서 한마당 정말 좋아요.
경쟁사에서 살 때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어울림마당이 여기 되면 그래도 내려놓는 게 있잖아요.
푸짐한 기념품과 경품도 받고 기념 촬영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교류하는 이 행사를 1년 내내 기다리게 된다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왔댔어요. 금년 많이 기다렸는데 또 금년에도 있겠는데 하고 기다렸어요. 여기 오면 또 못 본 사람들도 보고 음식도 같이 먹고 얼마 좋아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 행사를 통해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본다는 탈북민들도 있었는데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안다고 해도 북한 사람이 보는 남한 사람들은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보잖아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참 이게 어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와 일신여자중학교 그리고 잠실여자고등학교는 앞으로도 매년 어울림 한마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백강규 교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은 맨 처음에는 1회 할 때는 상대가 이렇게 만나는 걸 마음을 닫았어요.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3회째는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 하나하나가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찾아가 되고 가까이 하니까 올해는 되게 반가워하시고 저희 같은 동포잖아요. 미래의 통일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함께 해야 통일도 빨리 될 것이고 통일 이후에도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북한 학생들 아마 저희 세대에는 좀 안 좋은 의미로만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3회점도 하니까 학생들한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주면서 배움도 이렇게 가이드 안내도 하고 문화도 이렇게 같이 소개도 하고 또 청소년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진 가운데 프랑스는 ISIL의 시리안의 근거지 라카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 사건과 또 프랑스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파리에서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소행으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요.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여전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건 지난 13일 밤이었는데 주말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파리의 식당가와 공연장, 또 축구 경기장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해서 129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 다쳤습니다. 앞서 사망자가 130명이 넘는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프랑스 당국이 129명으로 다시 정정을 했고요. 오늘 유럽 전역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사상자가 거의 5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까요?
테러범들이 세계적으로 나뉘어서 치밀한 계획 속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노려서 공격을 가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곳은 파리 동북부 외곽의 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었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경기를 관람 중이었습니다. 테러범 3명이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저지당하자 자폭을 했는데 여기서는 테러범들 외에 사망자는 행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테러범들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인명피해가 훨씬 컸을 것인데요. 이 올랑드 대통령도 긴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간 또 다른 테러범들이 파리 도심의 여러 식당을 돌면서 무차별 충격을 가해서 무고한 민간인 20여 명이 숨졌고요. 가장 많은 사망자는 파리에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인 바타클랑이라는 공연장에서 나왔는데 테러범들이 록 공연을 관람하던 관람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무차별 충격을 가해서 99명이 숨지는 최악의 테러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당시 테러범들은 프랑스 시리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공격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이 테러범들은 AK-47 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별다른 저지 없이 공연장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1500석의 객석이 관객들로 꽉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테러범들은 곧바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허공에 총을 쏘면서 프랑스는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고 모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고 또 테러범 중에 한 명은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 시야를 위해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요 이들의 등장이 이 공연의 일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총을 발사하면서 부상자가 나오고 인질극을 시작하자 공연장은 공포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는데요. 테러범들이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인질들을 향해서 총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99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테러범 4명 중에 3명은 자폭했고 경찰은 1명을 사살하기도 했는데요. 4명이 숨졌는데 이 구출된 이 인질들, 이 프랑스 시민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큰 충격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테러범들의 신원도 밝혀졌습니까?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프랑스 국적자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이 시리아 난민에 섞여서 최근 유럽으로 건너온 시리아 국적자인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이 프랑스 경찰은 자폭한 테러범 중에 한 명이 시리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들리브 출신인 25살 남성 아마드 알 모함마드의 것이다. 또 이 남성이 지난 10월 터키와 그리스, 또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서 난민으로 프랑스에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경찰이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자폭한 테러범의 지문이 이 그리스에서 등록된 이 난민 남성의 지문과 일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따라서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이 난민들에 섞여서 테러범들이 유럽에 오는 사례가 현실로 벌어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럽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에서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난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반감도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그런 거부감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리아 등을 탈출해서 터키나 그리스 등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은 이번 사건 발생 후에 원하는 종착지인 서유럽 국가로 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뭐 시리아 사태 또 이라크 사태를 비롯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고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네. 저 다른 테러범들의 국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국적자들이 다수인데요. 벨기에 출신 프랑스 국적 형제도 있고 이 프랑스 당국은 이 자폭하거나 사살된 테러범 7명을 포함해서 이번 공격에 20명 정도가 직접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이름을 다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모로코 출신 벨기에인 암델 하미드 아바우드라는 남성을 이번 테러를 기획한 총책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바우드는 올 초 또 다른 테러 공격을 모의하다가 벨기에 경찰의 추적을 받았지만 시리아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리아에서 ISIA 발행하는 매체에 이 남성의 인터뷰가 실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이 남성이 시리아에서 이번 공격을 기획했고 벨기에에 있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프랑스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테러 현장에서 이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도 있는데 프랑스 경찰은 제8의 테러범이라면서 역시 벨기에 출신이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살라 압데슬람의 사진을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수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살라 압데슬람은 그 테러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8의 테러범이라고 경찰에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현장 주변에서 테러를 직접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압데슬람의 형과 동생도 이번 테러에 연루가 돼 있는데 형인 예, 살라 이브라임은 앞서 공연장에서 자폭한 테러범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도주한 후에 검거가 됐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압데슬람 본인도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예, 경찰의 검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 경찰이 그냥 보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테러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정적인 용의자를 예, 초기에 검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놓쳤다는 얘기죠. 특히 이 테러범 중에 또 다른 이 프랑스 국적의 예, 사미 야키무르라는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지난 2012년부터 테러 위험과 관련해서 프랑스 치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시망에서 사라졌고 역시 이제 국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이 프랑스 당국의 예, 테러 방지 노력에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아침에는 이라크 정부가 이번 테러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예, 서방국들에게 긴급하게 예, 테러 위협이 있다. 특히 프랑스에 그런 위협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더 앞으로 프랑스 당국의 예, 테러 방지 예, 노력에 대한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테러 공격이 벌어진 것이 올해 들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월에 언론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샤를리 에브도라는 주간지 본사가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1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ISIL은 아니고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샤를리 에브도라는 이 주간지가 과거에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희화하는 만평을 실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협박을 받았었는데요. 결국 테러 공격이 벌어졌고 특히 이제 프랑스 경찰이 이후에 이 경찰뿐만 아니라 군병력까지 투입하면서 파리에서 테러에 대비한 그런 치안을 강화했었는데 10개월 만에 더욱 심각한 이런 최악의 테러 공격이 파리 도심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자 이번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벨기에 출신 프랑스 국적자 또 벨기에 국적자 등이 지목이 됐는데 두 나라에서 대규모 수색과 검거 작전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170건의 수색과 검거 작전을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20여 명을 구속했고 100여 명은 가택연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색 과정에서 로켓 발사기와 또 이번에 테러범들도 사용을 했던 AK-47, 칼라시니코프라고도 부르는 이 소총, 또 방탄복 등을 찾아냈는데 프랑스 경찰은 이것들을 전쟁 무기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편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도 테러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검거 작전이 벌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관련자가 검거되기도 했지만 또 8명 정도를 지목하고 검거를 위해 벌인 작전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관련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지목됐는데 프랑스군이 시리아의 ISIL 근거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어제 시리아의 ISIL 근거지인 나카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연쇄 테러를 전쟁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배후로 ISIL을 지목했는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후 하루 만에 공습을 실시한 겁니다. 물론 이 프랑스가 지난 9월부터 시리아에서 공습을 해왔습니다. ISIL을 대응해서. 하지만 이번 공습은 최대 규모였는데요. 프랑스군은 이날 전투기 10대 등 한국이 12대를 동원해서 2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프랑스군의 공습으로 인한 그 ISIL 측의 피해 규모는 나온 게 있나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이 프랑스는 ISIL 지휘부와 신병 모집소, 탄약고, 테러범 훈련소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ISIL은 프랑스가 공습한 시설들은 자신들이 이미 버린 곳들이다, 피해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요. 하지만 ISIL은 과거에도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병력을 소규모로 나눠서 이동을 하거나 지휘부 등 같은 시설도 자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ISIL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규탄하면서 프랑스와의 테러 대응 공조를 다짐을 했는데, 한편 터키에서 개막한 G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요, 이번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테러 위협에 대응한 공동 노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됐고, 또 정상들이 조금 전에 테러 대응에 대한 특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테러 대응에 대한 특별 공동 성명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이번에서 발생한 11, 13, 파리 또 10.10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 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앙카라 테러는 지난 10월 이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그런 테러 공격을 말하는데요. 성명은 이어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 자행되든 이 모든 테러 행위는 명백히 규탄한다. 또 테러는 어떠한 종교나 민족과 결부될 수도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러 근절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남았죠?
일단 테러 근절을 위해서요,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이행을 더욱더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고요, 또 더욱 강력한 조치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테러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또 테러 조직원들의 충원과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고요, 각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 또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주요 20개국 정상들 전체 차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별도의 성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 내륙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새벽 한때 그리고 밤늦게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중강과 강계는 오전 한때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6도, 남포 최저 9도에서 최고 15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1도, 강계 최저 5도에서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12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겠고, 원산과 장전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7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9도, 해산 최저 2도, 최고 8도,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겠고, 삼지연 지방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3도, 최고 9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 구축함 스테덤호의 해리마시 사령관은 오늘 중국 상하이 항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종 국가들 간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양국 해군들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덤호는 지난달 또 다른 미 구축함 라세노가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까지 접근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입항한 미 군함입니다. 마시 사령관은 항해의 자유는 국제해역의 권리와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에서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며 비록 예정된 작전을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는 거의 매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덤 호의 중국 입항은 라센호의 근접항에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이번 훈련에서 양국 해군은 인명구조훈련과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대치할 경우 행동요령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프랑스 관리들이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의 핵심 배후 인물로 벨기에 국적의 압둘하미드 아바우드를 지목했습니다. 아바우드는 현재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벨기에 당국도 앞서 올해 초 경찰에 테러 공격을 가한 혐의로 아바우드를 체포하기 위해 나선 바 있습니다. 벨기에 언론들은 당시 아바우드는 모로코계 출신이며 벨기에 동부 베르비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오늘 경찰이 전국의 이슬람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150여 차례 기습 작전을 벌여 10명을 체포하고 로켓 발사대와 소총, 방탄조끼 등 여러 무기들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스 총리는 또 당국이 일부 테러 기도들을 차단했지만 앞으로 수일이나 수주 내에 추가 테러 기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무역과 에너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테러와 시리아 내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프랑스가 테러 가해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중에 평양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이 보도에 대해 밝힐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반 총장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 총장은 남북 간 대화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항상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 총장의 방북 여부에 대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 방문 중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했다가 방문 직전 북한이 돌연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회의 개최 기간 중 학교와 정부기관들의 휴교와 휴무를 결정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18일과 19일은 민간 기업들도 휴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이 회의가 열리는 마닐라 정화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하철 내 노숙자들을 체포해 쉼터에 수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 미얀마 현의회 회기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텐세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것입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최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정부와 군부가 지원하는 집권 여당에 압승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주 테인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의 역사적인 선거에 대해 축하하면서 미얀마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